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거 참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을 높여서 주님을 경배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또한 이렇게 또한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들을 고정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찬양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예, 군악대가 탁 들으면서 남녀 합창단이 탁 들으면서 마귀 들과 싸울지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목양자님이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은 올해부터 이제 이 나라는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게 왜 감동스럽냐고요. 그렇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성을 만드냐는 거죠.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감사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 드릴 때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까? 그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성도가 찬양할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시편을 보면은 시편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4장 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12절 보니까 그들이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훗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새 소리를 비롯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소리는 누가 지은 것이냐? 그냥 저절로 생겨서 난 뭐 진화론적인 그런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특히 인간의 이 음악, 특히 이 인간의 목소리는 가장 뛰어난 창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 음악의 위치, 찬송의 위치는 결코 장식품이라는 것으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한 모습을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 음악에서 교회 찬양대는 음악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의 세 요소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찬송가에는 노래와 찬양과 그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장 볼까요?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단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제단에서 누가 드려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마땅히 반응을 보일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또 하나님께 어떤 제사에서 희생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아주 저급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아름다운 희생에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뭐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지정했던 결코 못하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인데 그것은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이전에 나무와 돌로 있는 제단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단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도 땅의 열매나 가축, 뭐 소나 양의 그 가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입술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였어요. 어떤 시였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끼로 사륙당한 황소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보다 그 상한 영,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어라고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을 부르는 것은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찬양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곡조 있는 멜로디로 아름다운 끈으로 함께 묶여서 우리의 생각을 순수하게 통일시켜서 마음이 하나 돼서 동시에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며 감사를 드리는 찬양의 희생 제사라는 것이죠.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희생인 것입니다. 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바로 찬송가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희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희생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문 밖으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소유물로 희생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일을 하다가 저희 아들과 함께 참 귀한 분을 한번 만났어요. 일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아들이 빵을 만드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커피도 만들어주지만, 예, 아들과 저한테 딴 집인 줄 알고, 딴 집 식구들인 줄 알고, 각자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신데, 참 어렵게 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이제는 건물을 짓는 일들을 했었대요. 근데 그 건물을 꼭 하나, 한 건물을 지면은 그 한 세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50%의 가격에 집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는데 각자에게 용돈을 갖다가 5만원씩을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하느라고 양말이 더러워졌으니까 새로운 양말을 한 켤레씩을 주시고, 쿠키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길가에서 만나면 다시 인사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야, 참, 우리가 돈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방문하는 사람들 커피 한 잔,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물안 대접, 대접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주는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희생물,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이 희생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흠양할 만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회가 나오냐면은 48회가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351회. 다 제가 찾아봐서 이렇게 숫자를 세보려니까 눈이 이제 쉬어가지고 다 숫자를 세지 못했어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찬양이라든, 또 노래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찬미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거의 400회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신구약에서 찬양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 앞에서 약 400회나 나오는 찬양이라는 단어에 전후의 문맥들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분은 내 찬양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내 눈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보니까 신구약 400절을 제가 다 낭독하진 않겠습니다. 한 다섯, 여섯 개만 읽을 거예요. 역대상 16장 9절에 보니까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것을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달콤하십니까? 굉장히 달콤해요. 자,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일곱 번 주를 찬양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니까 또다시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여기서 찬미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합쳐서 보니까 성경 찾아 단어를 찾아보니까 딱한번 나오더라고요. 찬미. 이 찬미란 사전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찬양이란 뜻하고 똑같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을 기려 칭송한다. 굉장히 고귀한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번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분은 내 찬양이시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내가 하루에 일곱 번 주를 찬양하리이다.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이었습니까? 위대한 왕들이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들이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단한 분이신 유일하신 구세주 주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기야 2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야 23장 1절 보니까 아주 달콤한 사람이 나와요. 아주 스윗한 시편 작가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느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아멘. 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에서 왕까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달콤한 시편 기자 성경에서 딱 한 사람 나오고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 다윗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달콤한 시편 기자 사미스트라고 말합니다. 달콤한 시편 기자 스윗 사미스트. 이스라엘에서 달콤한 시편 기자,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정말 가장 아름답게 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달콤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구약 성경 합쳐서 다윗이었어요.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제가 28살부터 찬양인도도 해보고 했는데 앞에 나오면은 청중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언제 자유롭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언제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질적으로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제 기질상은 되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부인사님이 찬양대를 맡으라고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찬양 인도거든요. 예. 네.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혼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부사역자로 있을 때 그분은 복음성가 대회 나가서 은상을 받던 분이었어. 우리 교회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이게 마이크 잡는 자세부터 탁 틀려요. 저는 이렇게 쭈뼛쭈뼛쭈뼛 하는데 가까이 가, 가까이 가. 그래서 그분은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해. 아니,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프로정신.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박치였어요, 정말. 그래서 참여하고 집에서 찬양할 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예, 네, 진짜 그랬어요. 네, 산증인이 있습니다. 박치였어요. 그냥 음에 들어서는 찬양을 하는데 악보를 보고서는 찬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 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메트로놈을 사서 제대로 배워야겠다. 예.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찬양대회를 50명을 이렇게 우리 선배가 필리핀 뭐 선교 간다고 해가지고 한 주간 제가 맡게 됐는데 찬양 지휘자를 맡게 됐어요. 28살 때인가 29살 때인가 얼마나 떨리던지요. 일주일 동안 지휘 연습을 했는데 당일날 얼마나 떨렸는지 우황청심원을 먹고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찬양이 그 찬양이 잔치 참여하겠네 가지고 하는데 잔치 참여하겠네 했더니 찬양대 분들이 야 저런 지퍼도 있는가? 저는 예 비디오가 있었던가 어떤 그때 그 이렇게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톡 하더라고 그래 이렇게 잔치 끊어질 때 참여하겠네. 예,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예.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참으로 시적으로 예. 하나님 앞에 참 재능을 많이 부여받던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예. 23편 2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기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가 혀까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구절에 정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잘 짜여진 그런 시적인 재능으로 정말 시편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달콤하게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 이렇게 보니까 하프 전문 연주자였어요. 예. 아모스 대언자는 다윗을 시적 음악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6장 5절에 보니까 현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시편 기자라는 표현은 다윗의 시편이 지닌 특별한 감동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다윗의 시편이 달콤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깊은 감정 표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스윗한 정말 달콤한 우리 영적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깊은 감정 표현이에요. 다윗은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화나면 화난다, 주님 앞에 죄짓을 때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다양한 감정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그냥 그 자신을 드러내서 시편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못해요. 창피해서 못해요. 다윗은 했어요. 다윗의 시는 마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윗의 삶은 저랬는데 내 삶도 이래.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달콤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다윗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어를 만들었습니다. 시편 23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시는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달콤한 시편 기자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경험을 시에 옮겨놨습니다. 그의 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같이 정말 달콤한 시편 기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추구하는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네, 시편 104편 34절에 보니까, 예,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예, 주님을 묵상할 때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네, 딱 한 분 나왔습니다. 이런 감정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매하고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감정을, 이 즐거움, 달콤을 느끼면 그 순간 다시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으로 돌아갔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윗처럼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너무 더 달콤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핑 가서 또 집에서 달달하게 커피 마실 때나 뭐 그 초코 이렇게 티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 딱 놓고 와 달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 개 넣는데 아 저 정도면 달 것 같은데 달달하지 않나 봐. 어떤 사람 정말 세포를 놓고 그것을 위에 놓고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아, 딱 맞네 달콤하네. 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콤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그 말씀에 있는 교리도 한번 묵상하고요. 그분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묵상해보고요.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세요. 지나간 일들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세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주님이란 것을 우리 입에서 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육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노래예요. 스피리추얼 송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우정과 또 여인에 대한 사랑과 결별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폭력과 그 모든 것을 노래로 표현해서 그 세상에 있는 대상에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이 육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래는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존귀하신 그분,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이 찬양을 주님께 영적인 노래로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냐면은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부르는 것, 아무 생각 없는 건 노래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은 주님께서 흠영하시는 찬양이신 거죠. 아모스 5장 21절 23절을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제사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모스 5장 21절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21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22절 보니까 너희가 비록 나를 위하여 번제헌물과 너희의 음식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없앨지니 내 현악기의 곡조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흠양하시는 분이 이 제사도 현악기의 노래, 현악기에 맞춰서 드리는 노래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찬송은 음악적으로 부르는 것보다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적 노래이며 마음을 다하여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솜씨 있게 찬양한다고 해도 부르는 사람이 예, 냉랭하고 냉랭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노래일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예, 그런 찬양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의 실내악 정도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기하 23장 13절에 보니까 또 노래하는 자들 곧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배운 자들은 악기로 연주하니라. 이전에 보니까 지금 일반 괴설도 뭐냐면은 악기 전문 연주자들을 돈을 주고 데려와서 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마지막 교회에 있었던 일반 장로교회에서도 지휘자를 돈을 주고 급여를 주고 데리고 와서 지휘자를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냉랭해요. 인사도 할 줄 모르고요. 예, 반갑게 인사할지도 모르고 굉장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예배드리면 끝. 교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이 예, 그 헨델의 메시아 같은 이렇게 그 예술의 전당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가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 같은 예,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돈만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찬양 그 노래 연주는 예,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무엇을 먼저 악기를 먼저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 젊었을 때는 악기를 다 한번 배워봐야겠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역대기하 23장 13절을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 곧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배운 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뭐냐면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기로 연주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이 악기 연주자는 누구였냐면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어요. 30세 이상 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예, 숙련된 사람이고 영적인 노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하 7장 6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 악기들을 왜 만들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귀에 즐겁기 위해서 이 악기들을 창안하고 만들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역대기하 7장 6절에 이렇게 후반절에 보니까 예, 주의 악기들을 가지고 섬기더니 이 악기들은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의 섬기는 일로 찬양할 때에 주의 긍휼이 영원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도 바로 주의 악기라고 했어요. 주의 악기. 그분을 찬미하게 하려고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뿐만 아니라 다윗이 정말 놀라운 왕이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 준비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되지 않으면 아예 손대지 않잖아요. 앞으로 후세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악기들을 창안하고 준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좀 넓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였던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목동부터 왕까지 살았던 일들도 너무나 순탄치 않았잖아요. 왕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잖아요.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한 것만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든가 가정 역사를 보면은 다윗은 정말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하는 것에 무색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절반 정도의 73편이 다윗이 기록했지만 그런 파란만장 인생 경험에서 이런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의 가장 원수들이 사울과 블렛이 아니었고 가장 큰 원수가 집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가장 힘든 역경을 겪었던 노년에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악한 원수들은 바로 집안 식구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네, 시편을 이렇게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할 때 쓰여진 시편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편, 뭐 두세 편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시편 3편, 4편, 39편, 40편, 41편, 55편, 61편, 62편, 63편, 64편, 133편, 143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해요. 정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압살롬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왜 정말 달콤한 시편 기자였느냐. 주님 앞에 자신이 정말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빨리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번 주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라는 것을 주님께 항상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어떻게 또 칭하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희 집에도 제 마음에 합한 자녀가 딱 두 명이 있어요. 딱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은 나에 대해서 내 관련된 것을 좀 이렇게 반대 세력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인데 제가 그릇을 좋아해요. 컵 같은 거. 예, 자매는 절대 이런 걸 안 사요. 접시 같은 걸 예쁜 거 있으면 그걸 제가 사요. 최근에도 제가 컵을 샀는데 우리 큰딸하고 막내딸은 좋다 하면서 그걸 이용을 해요. 제가 산 걸. 근데 우리 자매하고 아들은 그걸 전혀 아니요. 내 취향이 아니야. 예. 다윗은 정말 자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의 내적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시편을 보면은 너무나 거울처럼 딱 보여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울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하고 지금의 모습은 자꾸 뭘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어떤 가치를 붙이고 어떤 음료를 붙이느냐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큰 사건이 굵직하게 있을 때 이 오선지에다가 어떤 가사를 붙여서 음료를 붙여서 배열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오고 고통스럽고 아픈 때도 우리는 이런 음료를 통해서 삶의 음료를 통해서 배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다윗은 마지막까지 주님께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리막길에서도 내 연약함에서도 깨닫는 찬송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면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별과 목적을 알고 살다 보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쫓아내다가 점치는 아이를 쫓아내다가 옥에 갇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하던 중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옥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더니 즉시 문들이 달림에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옥문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리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과 실라 안에 찬양이 있다는, 그 감옥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이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옥문이 닫힌 상태에서 배우는 찬양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갇힌 자였지만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였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숨통을 누르는 것 같고 삶이 나를 옥죄는 것 같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숨통이 막힐 만한 그런 사건과 사고가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숨통을 확 트이고 넓은 초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서 달콤한 시편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단일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3장 네,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10절,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멘. 3장 11절에 보니까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어떤 거냐면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리에 놓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혀, 우리는 이 입에서 이 혀로 혀가 없다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지만 혀로 혀가 없다면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발음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구절에서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또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혀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지니는 최고의 기능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입에 안에서 혀가 최고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한 인간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는 우리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네. 또 토론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논쟁이나 토론하면서 자제력을 잃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두 행동이 보여주는 모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저주할 때, 사람들을 저주할 때 우리는 사실상 누구를 저주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찬송과 저주 다 둘 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터무니없는 모순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우리가 길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길들이고요. 물고기도 길들이고요. 코끼리도 길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한평되지 않는 이 새치 혀는 우리가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초반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초반절에 보니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퍼펙트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 완전함에 이르기는 아직 수준이 미달된 것을 우리의 인격이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일관성을 보여주는 반면 우리의 혀는 어떤 이런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우리의 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성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일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못합니다. 예. 사회 근방 지역에서는 정말 그 짠물이 나는 샘물이 있었대요. 그런데 북쪽으로 갈수록 단물이 나는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그 단물의 그 샘물을 찾았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샘물에서 짠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관된 믿음, 일관된 생각, 일관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은혜로 주께 또 찬양을 하고 달콤한 또 시편 기자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사건을 선율에 가사를 붙이고 음률을 붙여서 감사하는 그런 삶, 주님께 흠양할 만한 그런 찬양으로 올 한 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